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는데 창세기 48장이거든요. 48장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또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야곱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망해 봐요.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8장 5절 말씀부터 나누겠는데,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6절을 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본문은 야곱의 두 손자,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각자 하나씩의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혹자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고 이때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는 13지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계산하여도 틀림없는 13지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레위지파가 지파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그래 땅을 나누어 가지 않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사장으로서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이렇게 살면서 지파로 계수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전체 지파수에서 제외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열두를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17세가 넘었는데, 여기서 그들은 각각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회상합니다. 7절을 볼까요? 내게 관여하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참 들었느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전 찬송으로는 아마 120장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곡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 찬송을 만일 야곱이 듣는다면, 예? 그는 아마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누구를요? 라헬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있었고 또 애굽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의 마음만은 라헬이 묻힌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라헬의 곁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고통이었던 거죠. 8절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강렬한 태양빛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중동지방에서는 여러 종류의 눈병이 만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노인들은 보행을 잘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한 맹인은 아니지만 보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야곱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앞을 잘 볼 수가 없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잘 분간하지 못했던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야곱의 어린 두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의 이 같은 애정 표현에 아마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야곱의 두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그와 같은 애정 표현에 그만 달아내려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13절로 보세요.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할아버지에게로 이끌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오른손 앞에 설 아들이 우선권을 얻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어긋맡겨 얹었더라. 에브라임은 므낫셋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민수기에서 므낫셋 지파는 광야를 지날 때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 훗날 므낫셋보다 앞서는 지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야곱이 그 두 손자에게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십시오.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에 있게 하고 차자는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왼손이 있는 쪽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손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어긋나게 한 것이죠. X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는 자기 손을 어긋맞춰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두 손자에 대하여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즉흥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늘 접촉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 식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서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축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내키는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원리 가운데 하나를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출생의 순서에 따라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제도나 관습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장남이 그 가정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장남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적 원리에 따라 택하시거나 사람의 능력 본위로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재능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능은 그분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회사는 변화되었지 않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이 더딘 것, 여러분 주변이 이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는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탤런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탤런트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철저히 헌신되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어긋맡겨 얹음으로써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큰 자의 축복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8장 15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오른손 있는 쪽에 므낫세를, 왼손 있는 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혔는데, 그만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 손을 어긋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절을 봐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라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이 말씀은요, 야곱의 더없이 높은 영적 수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16절로 가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여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이제 야곱에게 구하는 자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세상에서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17,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림하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 말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은 잘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장자가 아니었기에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열두 형제 중에 11번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자의 축복은 오직 그의 아들들에게만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자기가 받게 되잖아요.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덕분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곳은 요셉이 묻힌 수가성 가까이 있는 산마루였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특별히 땅을 더 받은 것은 그에게서 두 지파가 생겼기 때문에 땅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땅은 야곱이 처음 아모리 족속에게서 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야곱은 그 땅을 다시 탈취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이 보내오는 진상품을 되돌려 보내고서 무력으로서 그 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땅은 오늘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서해안에서 제방을 쌓기를 소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자, 이렇게 48장을 마치는데, 창세기 48장은 노쇠한 야곱이 임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는 이 48장에서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에게 임종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나가자 야곱의 직계 나머지 아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주위에는 12명의 아들들이 둘러앉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각 아들들에게 줄 고별 메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그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람이 임종시에 말하는 것은 모두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대개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임종에 앞서 전한 유언은 그것의 예언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장차 각기 지파를 형성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언들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실현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의 열두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도 아주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9장 1절로 들어가 보는데 이제 야곱의 각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이 나옵니다. 1절을 먼저 보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리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에 있는 후일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후일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는 교회의 마지막 때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와 그들의 자손들로부터 발전하여 민족을 형성하게 될 열두 지파에게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저의 친구 한 사람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들로부터 나온 종족들에 관한 예언에 대한 이론을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새로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와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때 저는 그 종족들에 대한 예언, 특별히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예언의 놀라운 성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대비해서 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이렇게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말들이 옳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로 나누고 그 각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언에 대해서 구분함으로써 그 범위를 좁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각 지파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것까지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은 침상에 앉아 있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 활동하였고 앞으로도 더 활동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음에 임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죽음은 보통 우리의 건강이 가장 좋지 못할 때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는 더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 참 훌륭하게 그지없는 마지막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제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알레넬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